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요한 1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2장 28절부터 3장을 공부하면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목숨을 희생하신 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라고 배웠습니다. 요한은 성경적 교리의 기초를 놓고 또 다른 방향으로 교리를 반복해서 독자들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서 많은 부분은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는 도덕적 시험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을 공부할 때에 요한이 또 교리를 반복하여 독자들을 더 깊고 넓은 진리로 이끌어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개요는 첫째,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둘째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다. 또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녀들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1절서부터 6절에서 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 뒤에는 영이 있고 많은 영적 선생들이 거짓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교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는지 마귀의 영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모든 종교 교사들을 믿을 수 없고 모든 설교나 전도자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왔고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반면 마귀로부터 온 영은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혼동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며 하나님에 대한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두 영을 분별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의 말씀과 같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그 진리의 깊이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모든 가르침의 정보와 출처를 알아야 하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으로 온 것인지 알 수 있는 두 가지 시험을 주는데요. 첫째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모든 마귀의 체계에서는 필사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의 속죄를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고백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지만 마귀의 영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시죠. 성령님께서는 아들의 참된 본성을 증거하시지만 마귀는 예수님의 참된 본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즉 성경에 있는 교리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시인하는 영, 이 시인한다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한 번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계속해서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배운 것을 돌이켜보면은 1장 1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2절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했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했어요. 2장 1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범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변호해 줄 대변자가 계신데 그의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이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실 수 있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산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서 변호하시며 중보자이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다 종합해 보아야 하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캐톨릭 교회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고백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시며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4장 3절로 돌아가서 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2장 18절 19절에서도 잠깐 배웠어요. 적 그리스도는 많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영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공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세계를 통치할 통치자가 나올 것인데 그 통치자를 그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The Antichrist. Antichrist는 많이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The Antichrist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오죠. 다니엘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일곱 왕국 또는 일곱 제국이 나오는데요. 이 적 그리스도는 일곱 번째 왕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섯 번째 왕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국에서 살고 있고 다음 제국이 이제 일곱 번째 제국, 적 그리스도의 제국이에요. 첫 번째 왕국이 어디인가요? 첫 번째 왕국이 애굽입니다. 두 번째 왕국, 아스르. 세 번째 왕국, 바벨론이에요. 네 번째는 메데 바사. 다섯 번째 왕국이 어딥니까? 그리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재에 살고 있는 왕국은 뭐예요? 로마 왕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여섯 번째 제국,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일곱 번째 왕국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죠. 예, 이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이 적 그리스도의 제국을 위해 거짓을 퍼뜨리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복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저희를 이겼다고 했는데요.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이 그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짓 가르침에 깨어 있어야 하지만 거짓 가르침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참된 신자를 바른 교리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십니다. 2장 27절에서도 배웠지만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치는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이죠. 예.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른 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또 한 가지 참된 신자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는 마귀가 신자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를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또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거짓 교사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에서 참된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시험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으로 온 영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거짓 영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시험하는 기준이며 우리 삶의 기준이죠. 모든 도덕의 기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죠. 또는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예루살렘 백성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 이런 것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없고 성경적 교리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에게 거듭난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는가,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은 사랑이시다. 7절서부터 11절을 보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다섯 가지 중에서 첫째 이유를 소개하는데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일치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거듭났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낫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습관적인 사랑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새로 창조받고 태어난 자녀들은 습관적으로 사랑을 생활에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며 사랑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우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매력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희생으로 섬기기를 선택하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 사랑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매력 있는 사람에게만 전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용서하는 사랑, 축복하는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서에서 높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토록 고난이 많은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그 답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에 홀로 존재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자와 사랑받을 대상자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신명기 30장 6절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아름다움 속에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관대하시고 선하시며 자비하시며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과 시편 19편 1절서부터 5절에서는 천지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른다는 핑계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서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에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성경 말씀을 떠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상으로, 꿈으로 어떤 음성이 들려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다섯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독생자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독자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반 이상을 요한이 사용했는데요. 요한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께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맺고 계신 독특한 관계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목 제물이 나오는데요. 3장에서도 보았듯이 화목 제물이란 분노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의 의를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간과시켜 주셨다, 입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당신들은 항상 피를 흘린다고 피를 들먹거리냐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요. 그렇지만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받은 죄인들에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11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엇이 마땅한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이 희생적인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들 자녀들 안에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12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12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세 번째 이유를 소개합니다. 사랑이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증거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에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실체, 몸은 교회이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서부터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네 번째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요한은 우리 구원을 확증하기 위한 진리의 순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확신은 어떤 사인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겉으로 나오는 어떤 뭐 방언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지금 요한 1서를 보시면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뭐 꿈을 해몽해라 방언을 해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 우리가 습관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당신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시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셨습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이 사랑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믿는 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네 가지를 보았는데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랑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를 소개하는데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을 때 담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 이것은 완전한 이 전체를 의미하는 동사가 아니고 최대한으로 수행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I did my best. 예를 들면 장난꾸러기 아이가 선생님한테 Good Citizen 하는 스티커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반의 전체에서 Good Citizen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 아이의 레벨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에서 20명 중에서 19명 아이보다 이 아이가 Good Citizen이 되기를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이거와 같이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상을 받기 위해서 성숙한 영적 상태로 예수님 앞에 담대히 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랑을 갖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대한 노력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체험, 체험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어떤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비적인 체험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자매님들보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높이는 거예요. 그것은 성화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혼동시키고 거짓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에 연결된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 이 사랑은 신자의 일생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이에요. 집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고 어떤 모임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성도들이 보지 않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담대할 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휴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열심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전혀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득히 채워주셨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사랑하고 고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과 이제 20절을 보겠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밟으시고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멀어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돌아서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죠. 자매님들, 우리 어르신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산에 가면 생수가 나오는데 컵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컵으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100명이든 300명이든 그 컵 하나로 다 물을 마시죠.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것은 이 여자가 마시는 같은 컵으로 마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이 여인의 자비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인에게 먼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먼저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죠.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다 있는 데에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의 사랑을 먼저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그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21절에서 명령으로 마무리를 짚니다. 1절에서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죠. 거짓 영을 하나님께로 온 영인지 분별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한이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치는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요한 1서를 읽으시면서 요한 복음을 읽는 것 같은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으세요.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아픔을 참는 사랑,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해줬어요. 참는 사랑, 죄를 용서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소망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확신하며 거짓 교사를 분별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아가페 사랑을 배우면서 어떤 감정으로나 또는 우정이나 또는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희생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이 단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신데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 충성하며 또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들이 왕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